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봐도 참 형편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알면서도 죄와 허물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신앙의 폭과 깊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과 마음의 무릎을 꿇릴 때 소원의 목록만 나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면한 일들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과 가족의 범위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가슴에 담게 하심으로 불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더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통치력이나 소수의 사람들의 지도력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공평하고 투명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제도가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과 을이 공평하게 대우받게 하시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라지게 하시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복지가 공평하게 분배되게 하시고 혜택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현대판 음서제도와 같은 것은 사라지게 해 주시고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이 진학할 학교와 학과가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결정되게 하시고 공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들을 잘 펼쳐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르게 지으셨음을 마음 깊이 수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여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존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의 출발은 나 자신의 변화됨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이전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하시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구약 5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분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어제처럼 6시 30분에 출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선지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두 절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짧게 나오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한 국태민안하여서 태평성대를 구가할 걸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갔어야 할 전장에 있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영적으로 처절한 고통을 겪었고 자식이 자식을 유린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여 온 가족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아버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특히 감람산을 올라갈 때는 머리를 감추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의 과정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17장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놓은 한 사람의 신비한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주 전략이 뛰어난 그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다윗의 신하였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다윗과 압살롬은 그의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군사 12,000명만 당장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몹시 지쳐있는 다윗을 뒤쫓아가서 덮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도망을 갈 것이고 그때 다윗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왕에게로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속전속결로 다윗을 치는 것은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을 압살롬은 물론 다른 신하들도 좋아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피난갈 때에 함께 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었던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세는 그 아히도벨의 작전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했었는데 첫째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군인들이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몹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그 성급하고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어딘가 동굴 같은 곳에 깊이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우리 군인 몇 사람이라도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전군을 모아서 한꺼번에 덮쳐야지만이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군을 소집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후세의 것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손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후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빨리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강을 건너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기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전령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 연락하는 방법은 성 안에 있는 소녀에게 소식을 전해주면 그 소녀가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곤 했습니다. 마치 영화 1987에서 그 연희라는 대학생이 그 여성 주간지 속에 메시지를 넣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그 소녀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 바후림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어느 집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던 여인이 그 우물에다가 덮개를 덮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깔았습니다. 잠시 후 압살롬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그 여인에게 그 두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의 군인들이 돌아간 후 거기에서 나온 두 사람이 안전하게 다윗의 궁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은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숨은 그 우물을 덮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누군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그 여인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역할을 통해서 내 집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그 작전이 실패를 하고 다윗과 다윗의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아닌 다른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그곳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 땅 부엘세바를 향해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바딴 아람, 즉 하란으로 갈 때에 자신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갈 것이고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야곱 집안에 있었던 가족 부흥회와도 같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자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는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구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알론바굿 앞에 1이나 2, 3과 같은 작은 숫자가 쓰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쓰여 있는 숫자를 보면 그 아래쪽에 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곡함의 상수리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유모의 주인이 되는 리브가가 몇 살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 사실은 몸종입니다. 이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야곱의 온 집안이 애도를 할 정도였고 또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인데 우리는 드보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사사기에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사이자 유일한 여성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와 동명이인입니다. 이따금씩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가 종종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이삭은 나이 마흔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마흔 살이 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남자와 여자들은 거의 다 스무 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집안에서 재산 관리하던 늙은 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좀 찾아오느라. 그런데 반드시 따라오겠다는 사람만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늙은 종이 하란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부엘세바와 가야 할 하란까지 거리는 800km나 됩니다. 해질 무렵에 그 늙은 종이 도착했는데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종이 기도하기를 제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제게는 물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가 이삭을 위한 배필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재차 물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낼 때의 장면을 창세기 24장 59절 6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하는 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 라반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낼 때에 그 유모도 함께 딸려 보냈다고 합니다. 유모라는 단어가 야나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이 젖을 빨다, 젖을 먹이다입니다. 리브가가 이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리브가의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보면 이 유모는 30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유모는 리브가를 따라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 되던 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 유모는 에서와 야곱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편애했는지 야곱과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을 속이는지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장자권에 관한 갈등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면서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성경에는 몇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몇 날 동안은 수없이 반복이 되어서 2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는 모습을 본 것이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것이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의 집안의 산 증인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처음 예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동행을 했는지 아니면 도중에 야곱의 아내 레아나 라헬이 출산을 할 때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의 자녀들이 연이어 태어날 때에 드보라의 도움이 있었음은 틀림없습니다. 이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야곱의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르우벤부터 요셉까지 딸 디나까지 합치면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평생 젖먹이고 아기들 뒤치다끄리 하다가 인생을 마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드보라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 드보라가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아이들을 돌보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산 것 같은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데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드보라의 역할이 너무도 소중했기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온 가족이 슬퍼했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매장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나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유모, 몸종이었을지라도 그녀의 역할은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크고 난 뒤 주부들이 늘 빠지게 되는 질문 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난 뭐지? 라고 합니다. 집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 등을 살림 또는 살림하다라고 합니다. 살림은 살림, 살려냄입니다. 그 자질구레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하는 사람들은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누군가의 살림을 통해서 살림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망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누군가가 살림을 통하여 그들을 그렇게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살림한 사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은퇴하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살림을 사는 것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나 자신이 너무 작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내가 이룬 결과가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미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만큼 미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주님의 눈부신 부활을 소망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있지 않고 오늘 살폈던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숨은 우물을 덮어준 여인도 있고 한평생 유모로 살며 집안일만 했던 드보라와 같은 여인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물을 덮어준 이름 없는 여인과 다윗 왕은 표면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다윗 왕의 생명이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고 그래서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후림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드보라는 죽을 때까지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브가의 유모로 야곱 집안의 돌보미로 한평생 아이들을 돌봐주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단조롭기 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드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야곱의 집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때로 반복되는 매일이 실증이 나기도 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기도 하고 눌린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매일 반복되는 매일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향한 의미 있는 반복, 살림을 이루어내는 반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그 어떤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가정의 살림, 사회의 살림을 이루어내실 수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